열왕기상 17장을 시작하면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년 반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가뭄 속에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18장 1절에 와서 아합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후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엘리야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과 가뭄, 겉으로는 고통이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러나 사실 진짜 문제는 이런 가뭄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른,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의 절정 속에서도 희망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그 이후에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죠.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몸으로 몸과 삶 속에 기근이라는 것을 3년 반이라는 기근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되게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왕이 가축들을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가뭄이 심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뭄이 이렇게 심했었던 이유가 뭐였죠? 17장 1절에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가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통,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은혜의 메시지였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하셨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징계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냥 뭐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이제 3년 반 지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뭄의 절정 속에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비를 내리겠다. 회복의 약속이죠. 이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을 선포했었던 그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믿음을, 영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가뭄 후에 비를 약속하시고 이제 회복을 계획하시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육체적인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때로는 징계의 시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징계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외면하는 건 아닌가? 나에게 관심이 멀어진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단순히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사인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이야기할 때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복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 환경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와닿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회복될 때 주님의 큰 사랑들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게 되죠.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내가 엘리야와 오바댜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측면에서 뭘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 정말 나도 내 이웃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엘리야처럼 회복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절로 16절에 보면 그 오바댜가 나오는데 경건한 자가 나오죠. 시대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오바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낼 때 먼저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오바댜를 만나게 합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의 궁에서 신하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합과 이세벨, 타락한 왕과 왕비였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왕과 왕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바댜는 자기 믿음을 지켰죠.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 보면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합니다. 이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세벨이 굉장히 악한 그 왕비였어요.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왕비였어요. 그래서 그 손길, 그 칼의 손길을 에서 보호하는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굴에다 숨겼는데 50명씩 50명씩 나눠서 숨기고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물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그냥 숨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행동한 것 자체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어두운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았어요. 사실 우리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나도 같이 어려워지고 같이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함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고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빛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바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런 3년 반이라는 기근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믿음으로 그 선지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특별히 오바댜라는 하나님의 숨겨진 일꾼을 만나게 하죠. 협력자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있는 자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엘리야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만나겠다고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그 말 때문에 무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찾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약속하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봤다면 네가 거짓말하면 내가 죽이겠다라는 협박 속에서 엘리야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죠. 이제 와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간다고 하니 이 오바댜는 믿지 않았던 거고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느 순간 또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 버리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바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죠. 엘리야와 오바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사실 현대 시대에 오바댜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 지금 뭐 한국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환경일 때가 많이 있죠. 반면에 정말 많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두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오바댜와 같은 그런 모습. 신앙은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밝게 비추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너도 예수님 믿냐라는 말이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되고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게 오바댜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손해가 따를 수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다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좀 강건해지길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성실하게 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오바댜가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오바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절 18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누구냐가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선언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누가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죠. 근데 아합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본 거예요? 엘리야가 말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선언했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언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저기 아합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통의 원인, 정말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접근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한테, 타인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뭄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 가뭄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오히려 그 엘리야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면 가뭄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철저하게 엘리야를 수색하고 다녔고 드디어 만나자 이제 이스라엘 괴롭힌 자 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18절에 오히려 거꾸로 말하죠. 너와 내 아비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두 가지로 평합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 두 번째는 아합의 길을 따른 악한 왕이라는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그 상하를 쭉 읽어보세요. 모든 왕들을 이 두 가지 왕의 이름으로 평가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겼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왕이고 아합은 좀 더 나아가서 이방신을 들여와서 하나님 대신 섬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좀 더 악하죠.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도 이 오므리가 이제 시초예요. 이 우상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네 땅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 오므리가 아합 왕 아들이죠. 아들의 부인 며느리를 이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오므리와 아합 왕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가 임해서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거다라고 엘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합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열심을 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가뭄과 고통과 영적인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인이, 진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잘못 속에서 있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와 이스라엘,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걸 처음에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뭔가를 찾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들은 무엇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등한시했었던 삶 속에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진 않나를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낮아진 나를 사용해서 또 그 가정과 공동체에 복을 덧입혀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타인에게 환경에 그런 잘못을 돌리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고 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믿음 안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년만 동안 어려움을 당했죠.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뭄이 안 오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징계였었던 거죠. 근데 그 징계는 은혜를 위한 징계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주시는 초대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는 어두운 시대에도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바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했고 이스라엘 그런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과 그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정말 타락한 왕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지 않았던 오바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시대에 정말 오바다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굳건히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봤던 고통의 원인이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좀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